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아침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좋은 뉴스라며 미북 정상회담 취소 이후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곧 보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시간 그리고 수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범죄조직 소탕을 위한 입법, 세제 개편 등에서도 그랬듯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분명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25일 정상회담이 원래대로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공군이 25일 자국 주변에 나타난 중국 전투기에 맞서 대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 전략폭격기 H-62대가 이날 아침 바시 해협을 통과한 뒤 타이완 북동지역 상공 주변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도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군 전략폭격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 같은 활동에 놀라지 않는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비행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핵합의에 잔류할지 수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이란 고위관리가 25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란 정부 요청으로 이란 핵합의 유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이란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협정 당사국들은 합의 유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논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핵합의 준수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달 초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연합에 반이스라엘 활동을 벌이는 유럽과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략부는 25일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반이스라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금 지원은 반유대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그룹 가운데 일부는 무장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보고서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자금이 테러나 보이콧 활동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24일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벵가지 보안당국은 시내 한 호텔 인근에서 폭탄이 터졌고 희생자는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당시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기념하는 인파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낙태 금지법 폐지를 묻는 역사적인 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도가 대다수인 아일랜드에서는 현행 수정 헌법 8조에 따라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가 허용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헌법 8조는 지난 1983년에 채택된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주화가 가격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판매용이 아닌 군사외교용 기념주화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한글로 평화회담이라는 글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았죠. 이 판매용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형상까지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이미 온라인 예매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북 회담 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념 주화 가격이 기존의 $25에서 $20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 판매점 측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상관이 없이 기념 주화는 제작될 것이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9도로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 지방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8도, 신의주는 13도에서 24도 기온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8도, 함흥은 12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F.R. David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내 진심을 보여줄까요? 말로 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렇게 노래하는 Words 들어보시죠. Words don't come easy. Word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일부 미국 뉴스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러시아제 미사일에 맞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러시아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중국의 영화 흥행 성적이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앞지르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유럽연합 EU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25일부터 공식 시행됐다고요?
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통합해서 역내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하는 이 통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 영문 약자로 GDPR이라고 하는데요. 25일자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을 비롯해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가 훔쳐가는 이 부작용이 많아져서 EU 당국이 통합 규제하는 건데요. 현지에서 사업하는 세계 각국 업체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을 고친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새 규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은 미국 회사들입니다.
예,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이 페이스북의 경우는 얼마 전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미 연방의회에 소환돼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증언까지 한 터라서 유럽연합의 이 새 규정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GDPR 시행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에 영국의회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불러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통에 관해서 심문해달라고 유럽의회에 요청했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보 유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커버그 CEO가 직접 유럽에 가서 새 규정을 충실하게 지킬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저커버그 CEO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 기술회의에서 이 페이스북은 GDPR이 강조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제공할 거라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확실한 통제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GDPR, 통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 유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서 회사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 미화로 약 2,350만 달러 가운데서 큰 액수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하는 겁니다. 또 사용자가 자기 정보를 모두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응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게 했고요. 사용자 정보를 필요 이상 오랫동안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99개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징금 액수가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과징금으로 최소한 2,350만 달러를 내야 한다면은 이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예.
예, 페이스북처럼 미국 회사들은 자체 대책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 같은 나라는 정보기관이 나서서 이런 건 주의하라 이런 내용을 담은 GDPR 안내서를 발행하고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일본은 대응책으로 온라인 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고요. EU와도 신설 법규 관련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EU 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현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시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 세계의 모든 업체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주요 기업들이 영어가 통용되고 인건비가 싼 인도에 이 전화 고객 상담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인도 현지 업체가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다면 역시 GDPR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적용 대상이 넓다 보니까 비판도 많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EU 당국이 GDPR을 처음 추진했을 때부터 관할 권역을 넘는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EU가 세계의 정보경찰을 자처한다고 비난한 미국 매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EU는 전 세계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GDPR 시행 첫날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벌써부터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GDPR 규정에 미처 맞추지 못한 미국의 뉴스 사이트들이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시카고 트리븐 같은 유력 매체들도 포함됐고요. 또 준비가 잘 됐다고 저커버그 CEO가 직접 장담했던 페이스북은 물론이고요. 구글,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업체들을 상대로 GDPR 위반 소송이 진행될 거라고 영국 신문 가디언 등이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 자문 업체인 캡제미니의 조사에 따르면 EU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GDPR에 대응할 준비가 된 경우는 15%에 불과했습니다. 85% 기업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특히 이 가운데 25%는 올해 말까지도 준비를 마칠 수 없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기업들의 유럽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걸로 경제 전문 매체 CNN 머니가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2014년 여름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편이 러시아제 미사일에 격추된 걸로 확인됐다고 국제공동진상조사단이 24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가하지 않은 조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되돌아보고 가죠.
네. 2014년 7월 17일에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을 지나던 중에 이 지상에서 떠오른 발사체에 격추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83명, 승무원 15명 등 탑승자 298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었고요. 그 밖에 영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 국민들이 숨졌습니다.
네. 자, 조사단은 이 발사체가 누가 쏜 건지를 조사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치열하게 교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이 발사체 성격을 파악하게 되면 친러시아 반군이 쏜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발사한 건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발사체가 러시아제 미사일이었다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조사단은 어느 쪽에서 쐈다고는 지목하지 않고 여객기를 격추한 부크 미사일이 러시아 크루스크에 있는 제53 미사일 여단에서 이동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53 미사일 여단은 러시아군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MH17 여객기 격추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커질 걸로 외신들은 내다봤는데요. 앞서도 몇 차례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러시아 당국은 책임을 부인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에도 러시아 정부가 반발했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사에 참가했을 때만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국제공동진상조사단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를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측만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 유리하도록 국제공동조사단 구성이 편향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국제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이 어떻길래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네,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네덜란드가 조사단을 이끌고 있고요. 미국, 영국, 그리고 사건 발생지인 우크라이나 측, 그리고 한국의 국적지인 말레이시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외무부도 이번 조사 결과에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러시아 군 부대에서 미사일이 이동했다는 조사 결과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미사일 시스템도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공동조사단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근거 없는 비난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 1분기 중국의 영화 흥행 성적이 사상 처음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의 영화 흥행 수익이 올해 1분기 3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1분기 수익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분기 미국과 캐나다 흥행 수익은 28억 5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미국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전부터 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영화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 이 미국을 앞지를 걸로 전망했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부터 성장이 다소 정체를 보여서 그동안은 2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체 제작한 수준 높은 국산 영화들의 개봉이 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이 다시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중국 흥행 수익 10위권에 오른 영화 중에 6편이 중국 국산 영화였는데요. 이 중에 세 편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중국인들한테 가장 오래 인기 있었던 영화, 어떤 영화였죠?
네, 홍해 행동이라는 제목의 중국 영화였는데요. 홍해 행동은 지난 2015년 3월에 예멘에서 납치된 자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중국 부대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흥행했던 전랑 2편의 뒤를 잇는 애국주의 영웅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미국 디즈니 영화사의 블랙팬서를 제치고 흥행 1위로 오르면서 중국 영화 시장이 재도약을 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 영화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중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연휴 기간에 영화관을 찾는 문화생활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화 등의 문화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의 대명절이었던 춘제 기간에 중국의 영화 흥행 매출액은 57억 위안, 미화로 약 9억 달러에 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중국의 영화 시장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시장조사 전문기관이 ENT그룹이 중국의 박스오피스 수익이 오는 2022년에는 900억 위안, 미화로 약 140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영화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2천억 위안, 미화로 3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영화 시장은 직접 영화관을 찾기보다는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법무부와 정보기관 고위관리들이 연방의회 지도부에 미 연방수사국, FBI 정보원 관련 의혹을 설명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정보원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장회사 최고 경영자들의 연간 평균 수입이 지난해 1,17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해당 기업 노동자 평균 수입의 164배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FBI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의 정보원을 심었다는 의혹에 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24일 마련됐군요.
네, 연방 법무부와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연방의회 지도부에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24일 진행됐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네, 첫 번째 자리는 이날 정오에 연방 법무부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그리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과 가우디 위원장 그리고 라이언 의장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고요. 정부 쪽에서는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법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또 대니엘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 그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참석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설명회에는 그럼 누가 나왔습니까?
네, 두 번째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경에 연방의회에서 진행됐는데 이 정부 쪽에서는 참석자가 같았고요. 의회 쪽에서는 민주공화 두 당의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공화당의 리처드 버 상원정보위원장,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 설명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민주당 쪽에서 이런 설명회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했습니다. FBI 수사에 문제가 없었고 또 설명회를 통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죠.
예. 자, 참석자 가운데 특히 하원정보위원장 이 누네스 의원이 FBI와 연방 법무부에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문서를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고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누네스 의원이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쪽에 흘리게 될 것이라면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명회에 이 가우디 위원장과 누네스 위원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민주당 쪽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요. 이 결국 참석 범위를 민주당 의원까지 확대하고 참석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이 설명회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네. 자, 24일 설명회에서 공화당 쪽이 요구하던 문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법무부와 FBI가 관련 문서를 갖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참석자들이 이 문서들을 받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설명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된 거죠?
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FBI가 정보원을 트럼프 진영에 보내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인데요. 언론 보도로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인 스테판 헬퍼 씨가 지난 대선 기간에 이 트럼프 진영 인사 3명을 만나서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스파이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FBI를 강하게 비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FBI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간첩, 그러니까 스파이를 심었다면서 재차 비난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 정보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 수사와 관련해서 FBI나 연방 법무부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라고 최근 지시했습니다.
네. 자, 24일 설명에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참석자들이 대개 말을 아꼈습니다. 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관련 기관들이 의혹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비밀 내용이라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설명의 자리를 떠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나중에 미국 공영방송 NPR과 회견에서 법무부 감찰관 조사와 특검 수사를 모두 지지한다며 이날 보고 들은 내용을 근거로 자기가 덧붙일 말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백악관 쪽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공동으로 성명을 했는데 이 성명은 FBI나 다른 정보기관이 트럼프 진영에 스파이를 심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백악관 쪽에서 켈리 비서실장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도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참석한 겁니까?
네,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에밋 플러드 특별 고문이 첫 번째 설명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플러드 고문이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이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군요.
네,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인데요. 삼성전자가 애플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약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배상액 가운데 이 5억 3,300만 달러가 디자인 부분 배상액입니다.
예. 자, 디자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 판형 태블릿, 이 PC, 판형 PC가 애플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과 이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또 액정 화면의 테두리, 그리고 프로그램 배열 등 세 가지였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를 겨냥한 애플의 소송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11년에 시작됐으니까요.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송에서 이미 삼성전자가 지기도 했고요.
네. 이 지난 2012년에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배상액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 상고를 받아들여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된 건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 측에 배상금으로 3억 9,9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4일의 결정으로 1억 4천만 달러를 더 추가로 주게 생겼습니다.
네, 자, 해당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애플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배심원단 결정에 기쁘다면서 애플은 디자인의 가치를 믿는다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범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협력자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는 또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상장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의 평균 수입이 공개됐군요.
네, 경영자 보상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이퀼리아가 집계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CEO들의 중간 수입이 11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급여뿐만이 아니라 상여금과 주식 배당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한 건데요. 2016년과 비교해서 8.5% 올랐습니다.
네. 자, 이 회사별로는 CEO 수입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브로드컴의 혹탄 CEO가 약 1억 3천만 달러로 1등입니다. 탄 CEO의 수입은 대부분 회사에서 받은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2위는 방송회사 CBS를 이끄는 레슬리 문베스 CEO로 6,800만 달러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그런 또 순위별로 있는 CEO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하위권에 있는 CEO들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굴지 화학회사죠. 다우 듀폰의 에드워드 브린 CEO 등 모두 4명이 약 1,380만 달러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네, 이 최하위라고 해도 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건데, 자, 분야별로는 상황이 또 어떻든가요?
네, 보건 분야가 1위였고 산업재와 기초재료 분야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에 에너지, 금융, 서비스 분야는 하위권이었습니다.
네, 자, 이 CEO의 수입이라면 언론들이 대부분 일반 노동자와 이 수입과의 이 차이를 좀 화제로 삼기도 하는데, 자, 이 차이는 얼마나 났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이 CEO 수입이 약 164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S&P 500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연평균 수입, 즉 중간 수입은 약 7만 달러였습니다.
네, 7만 달러라면 일반 노동자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거죠?
네, 이 미국 일반 노동자의 중간 수입이 약 4만 7천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S&P 500, 500 기업이 우량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기 다니는 노동자들의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CEO와 일반 노동자 수입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네, 이 얌 브랜드라고 즉석 음식 전문 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레그 크리드 CEO가 1,2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 회사 노동자들은 평균 9,1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4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대단하네요. 자, 1년의 수입이 9,000 달러라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게 풀타임, 그러니까 매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파트타임,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최고 경영자들, CEO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건가요?
네, 이렇게 큰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이런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대부분 CEO의 기본 봉급은 총액의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노동단체의 생각은 어떤가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AFL-CIO 측은 이런 결과를 두고 회사들이 CEO에게 주는 돈은 계속 올리고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적게 받고 더 일하기를 요구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멋진 양복을 빼입고 또다시 당신을 만나러 간다고 노래하는 루드의 매직 들어보시죠. Saturday morning jumped out of bed and put on my best suit. Got in my car and raced like a jet all the way to you. Knocked on your door.
you leave no choice. Can't live without her. Love me or hate me, we will be boys.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6년 임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68%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와 베네수엘라 야권은 대통령 선거가 자유스럽지도 또 공평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있는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제의 뿌리,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를 가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현재 처한 어려움의 뿌리는 바로 이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Gracias al esfuerzo del gobierno bolivariano a través de nuestra industria petrolera.
석유 수출은 베네수엘라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 가운데 95%를 차지합니다. 이는 기름값이 비쌀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베네수엘라 정부 금고로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99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불평등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복지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녔던 차베스 정부는 이런 조처 가운데 하나로 주택 200만 호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들어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 복지 정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위기에 기름 부은 경제 정책.
베네수엘라 위기의 근원은 단지 기름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임 차베스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경제 정책도 위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설탕이나 식용유, 휴지 같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강력하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물가 억제 정책이 수익을 내기 위해 운영되는 기업 활동을 크게 제한했고 결국 많은 업체가 생산 활동을 중단합니다. 여기에다 외환까지 부족해져 생필품을 외부에서 수입하지도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물건 생산을 멈추고 수입마저 끊겨 가게에서 생필품을 살 수 없게 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곡된 환율 시장도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지난 2003년 정부가 환율을 정하는 고정 환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돈 볼리바르를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은 정부가 제시한 환율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식품 수입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달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러 환전이 자유스럽지 않게 되자 암시장이 성장하고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 상승률.
베네수엘라의 연 물가 상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진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물가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스티브 헨키 교수는 지난 4월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무려 18,000%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고 지지 기반인 빈곤 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이 물가 상승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몇몇 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상환을 중단한 뒤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나쁜 탓에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 정부 채권을 사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돈이 궁해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채권 발행 대신 돈을 찍어내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것이 다시 물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과 재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마두로 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이 쿠바에서 치료받는 동안 대통령직을 대행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마두로 부통령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근소한 차로 야당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전임 차베스 대통령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졌을 뿐더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은 새로 재헌의회를 구성해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이 재헌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 socialist dictatorship of Nicolas Maduro has inflicted terrible pain and suffering.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유엔 본회의 연설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불렀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는 재헌의회 선거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진영도 마두로 대통령이 사법부를 동원해 정적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무도한 독재자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용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5월 조기 대선을 강행해 68% 득표율로 재선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칠레, 파나마,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이번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가 고사 상태에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시설 같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불안정과 경제 위기 탓에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이 고국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패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도 꼭 필요한 외부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경제 제재가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이 사기라고 비난하면서 대선 결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에 겹겹이 둘러싸인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조지아주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치러진 조지아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로 흑인 여성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입니다. 에이브럼스 후보는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지사 후보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됩니다.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에이브럼스 후보는 전직 조지아주 하원의원이자 작가입니다. 올해 44살인 에이브럼스 후보는 미시콘신에서 태어나 미시시피주 걸포트에서 자랐고 청소년기에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주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스펠만 대학에서 공부했고 텍사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명문인 예일대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후보는 지난 2006년 조지아주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주하원 민주당 대표로 일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후보는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안에서 떠오르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번 예비선거 기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녹음 음성을 통해 에이브럼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코리 부커, 커스틴 질리브랜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그리고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또 미국 가족계획협회, 무브온, 그리고 에밀리스 리스트 같은 전국 조직도 에이브럼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 본선은 에이브럼스 후보에게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럼스 후보가 과연 흑인 여성 최초의 주지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베네수엘라 위기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방 청소하다가 어렸을 때 사진, 옛날에 썼던 물건 등 예상치 못하게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ome across. Come across. Come across. Come across. 이 표현은 무언가와 마주치다는 뜻인데요. 이 외에도 사람의 인상이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comes across as very confident. 그 사람은 매우 자신감 있어 보여. His humor came across very clearly in his speech. 그 사람의 유머가 연설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어. I came across this funny article online. 인터넷에서 정말 웃긴 기사를 봤어. I came across some old photos of me. 내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우연히 발견했어. I come across cockroaches here all the time. 나는 여기서 항상 바퀴벌레를 봐.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She comes across as very confident. His humor came across very clearly in his speech. I came across this funny article online. I came across some old photos of me. I come across cockroaches here all the time. 오늘은 come acros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달 독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기념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면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유랑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의 미래를 다시 기약하며 유대 국가를 재건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역사를 만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재탄생 70주년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공식 개관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허구를 넘어 사실을 선택했다면서 이런 사실은 정당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진정한 초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어떤 평화도 의심할 여지 없이 타협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안보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즘의 사악함과 계속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대표적인 테러 지원국인 이란과 맞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결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이고 이스라엘의 전투가 우리의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불의에 맞서 정의를, 악에 맞서 선을, 폭압에 맞서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수록 전진할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V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